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 일과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과이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사로서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첫 번째 계명 주신 거 맞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인데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 중에 얼마를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십계명을 구약과 신약도 세분화해보면 613가지, 1051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의 요구가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요약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의 이론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서 사랑을 하면은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3절, 44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근데 얼만큼 사랑하냐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사랑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 보면은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의라야 천국에 가는데 사람 중에는 아담의 자손 중에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물론이죠. 사람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롭게 봐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서로 사랑하라 얼마큼 하느냐, 원수도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요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인간들은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사랑할 힘, 사랑할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 주신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 같이 하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있고 그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결국은 마귀한테 이용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원래 죄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난 거였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들은 실패를 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러한 악한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철저하게도 그 악한 유대인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결국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한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 즉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시켰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러 대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 가운데서 또한 교회 바깥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할 힘이 생긴 우리에게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예를 듣겠습니다. 말 예를 들어서요. 눈만 뜨면 하루아침에 집 마당에 쌀 한 가마씩 매일매일 생긴다면 눈만 뜨면 아침마다 쌀 한 가마씩 매일 생겨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퍼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몸입니다. 그 큰 사랑 가운데 조금씩 전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주는 거죠.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면 지금 세상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너무나 각박한 세상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 사랑을 더욱더 주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사랑을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 주신 사랑을 전해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자매나 형제님이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뭔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오는 거죠. 적어도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관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거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합당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달란트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교회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일반 기독교인과는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산다면은 물론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또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 앞에 보면은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같이하여 돌아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셨습니다. 동거는 동거인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연합하지 않고도 동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교제란 무엇이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마음과 몸이 합해서 한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그러면 서로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어찌 사랑하는 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궁핍함을 보면은 바로 도와주자. 또 하나 비방과 판단과 원망과 미움, 다툼을 벌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 교회 가운데서 원망은 있을 수 없죠. 특히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한테 있어서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만족한다면 그것을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결코 형제와 자매를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돌보아 주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는 신앙이 좋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물론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반드시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기도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서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이길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왜? 시험에 들면은 다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방법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사랑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안으로는 형제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을 파괴할까 보겠습니다. 먼저는 분쟁과 편가르기입니다. 분쟁과 편가르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했습니다. 행여나 교회 가운데서 편당, 분쟁 이런 게 없을지라도요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것이 지역 이기주의는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봉사부서 조마다 구역마다 교구마다 내조, 내구역, 내교구 아니면 내팀, 내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각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 봉사부서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내조, 내구역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지역 이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일을 할 뿐이죠. 또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는 일, 이런 일도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할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2장 18절에도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바닷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뱃속은 짜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과 벗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세상 풍조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랑들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일 겁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생활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질 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허물이 보이며 미워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옳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말씀도 멀어지고, 그쵸? 마음 가운데 말씀도 점점 없어지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또한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중에 요약해 보면은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인간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갖고 태어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사랑을 다른 분한테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은 결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결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주의할 것은 교회 가운데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쟁과 편가르기,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풍조를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멀리하는 것, 그것들이 사랑을 파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특히 교회학교 공과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끝까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한테 귀중한 직분, 교사를 맡기셨습니다. 온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이 이 맡은 바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많은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